가시나무, 열매나무, 십자가, 세 그루의 나무입니다. 저 세 그루의 나무 위에 태양의 열기가 있습니다. 사막 위에 이글거리는 태양,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동일한 태양이 사막 위에 이글거리고 있지만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죽었거나 마음이 병들어서 가시의 반응을 보입니다. 열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뿌리가 살아있거나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살아서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어있는 저 시커먼 마음, 죽었거나 병든 마음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성령께서 죽은 마음에 옮겨놓으시면 그 죽은 마음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수를 성령께서 병든 마음에 공급하시면 병든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공급될 때 그 마음이 살아서 건강해지고 그 살아서 건강해진 마음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될 때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사막의 열기를 시편 88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시편 88편 저자가 처음 했던 것처럼 고통에서 시작해서 흑암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부르짖었사오니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에서 저 이글거리는 태양의 다른 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팀 클린턴이라는 분이 편집한 Competent Christian Counseling, 탁월한 기독교 상담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2002년도 판이기 때문에 그 통계가 지금의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도 비슷하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어린이 보호 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1992년 어린이 보호 기금의 통계에 의하면 매일 이런 일이 미국의 10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10대 6명이 자살합니다. 매일 10대 7명이 피살당합니다. 매일 10대 7명이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매일 10대 80명이 강간을 당합니다. 매일 10대 500명이 마약을 시작합니다. 매일 10대 1000명이 술 마시기를 시작합니다. 매일 10대 천여명이 임신을 합니다. 매일 10대 천여명이 낙태 수술을 받습니다. 매일 10대 2700명이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매일 10대 4000명이 성병에 걸립니다. 매일 10대 10만 명이 학교에 총기나 무기를 들고 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현실만일까요? 한국에는 이런 통계가 제가 아직도 발견을 못해서 소개할 수 없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의 문제, 더 문제로 인한 시련, 비중으로 보면 미국 못지 않을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당해야 될 때,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정리하시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시련을 당할 텐데 그 자녀들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교훈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야고보는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저기 시험은 시련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련이 있다. 여러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순수한 기쁨을 누려라. 참 이상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조용한 듯해도 금방 파도가 일지요. 바다에 파도가 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용해 보이지만 어느새 시련의 파도가 입니다. 인생에 파도, 시련의 파도가 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담 하와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은 좌절이 있고 썩음이 있고 신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험을 당한다면, 만일 당한다면 이런 뜻이 아니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다면이란 말은 시험을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당한다면 이런 뜻이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시련을 당하는데,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해라 하는 뜻입니다.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안 찾아온다고 생각하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혹해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시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시련이 찾아오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스토아 학파나 불교나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같지 않습니다. 불교 쪽에서는 마음의 욕망의 감정만 죽여버리면, 욕망의 감정만 죽여버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도를 닦아서 욕망, 욕심의 감정만 죽여버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다 nothing, 무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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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다, 무. 자, 그렇게 가르쳐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스토아 학파, 스토익이라고 그러는데 스토아 학파는 마음의 감정을 죽입니다. 아, 파세이아라고 해서, 파세이아는 감정이요. 아, 없는 거. 감정을 아예 없애버려요. 고통을 느끼는 감정을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고통을 아예 느끼지 못하게. 자,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감정을 없애버리면 감정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이 죽어버리면, 감정 중에는 좋은 감정도 있는데 좋은 감정마저 죽여버리면 지, 정, 의 중에 정이 빠져버리잖아요. 세상을 사는데 문제가 심각해지죠.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는 아픈데 말이죠. 여기 암이 있는데 암 없다, 암 없다 그러라는 거예요. 암 없다, 암 없다 그러라는 거예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있는데 없다고 하라고, 그렇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현실적인 책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지만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아이고 성경 저 공중에 있는 거 가르친다. 너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매우 현실적인 책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시련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시련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질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련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시련들을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 바다의 파도와 같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분석을 해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있고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시련도 있어요. 찾아오는 시련이 무엇이냐? 우리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보세요. fall into 우리에게 떨어져 버려요. 우리를 덮쳐 버려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윗은 악귀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울 왕을 돕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어요. 이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니까 그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악귀들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귀한 일을 했죠. 사울 왕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어요. 벽에 박아버리려고. 악한 사탄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단창을 던졌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죄 지은 거 없어요. 오히려 사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익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창이 날아오는 거예요. 자, 이 단창이 날아오는 건 시련이 아닙니까? 시련이 다윗이 아무 잘못 안 했는데도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시련이 덮쳤어요. 우리가 아무 잘못 안 해도 시련이 덮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도 시련이 덮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시련이 덮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시련이 덮칠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시련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찾아 들어갑니다. 안 당해도 되는 시련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시련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련의 늪으로 안 걸어 들어갈 수 있는데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일이 잘 될 때 자기가 성공하고 난 후에 물론 다른 사람들 전쟁터에 갔지만 성공하고 난 후에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간통했습니다. 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간접살인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금방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시련이죠. 장성한 다윗의 아들이 이복 누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굉장한 시련이죠. 또 다른 장성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정권을 탈취해버리겠다고 다윗왕의 정권을 탈취해버리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막 나라 전체가 대혼란 대전란에 빠져들어버렸어요.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맨발로 막 도망을 쳤습니다. 왕이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이 간통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청부살인을 안 했다면 그런 시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련의 늪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재난을 자초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잘못해서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의 늪에 빠졌다면 빨리 빠져나와야죠. 내가 잘못해서 시련의 늪에 들어갔다면 죄를 지어서 시련의 늪에 들어갔다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신령한 근심을 가지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청산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 빨리 우리가 쓸데없이 시련을 당할 때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청산하면 바로 시련의 늪에서 나옵니다. 그 고통 안 당해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 당해도 될 시련을 사실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쓸데없이 시련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쓸데없이 시련의 늪 속으로 처박처박 걸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으면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빨리 고백하고 청산하고 처박처박 걸어 나오라고, 빠져나오라고요. 자, 이렇게 빠져나와서 시련, 불필요한 시련 당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시련을 분석할 때 두 종류가 있는데, 잘못 안 해도 당하는 시련이 있고 잘못해서 당하는 시련이 있고,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잘못해서 당하는 시련은 빨리 회개하고 청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오는 시련을 할지라도, 회개하고 겪는 시련을 할지라도, 또 그냥 내가 잘했는데도 겪는 시련을 할지라도,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간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참 이상한 말씀이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를 보세요. Consider pure joy, 순수한 기쁨으로 여기라. 순수한 기쁨, 참 이상한 말씀이죠.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순수한 기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나지만, 일이 안 풀리고 꼬이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순수한 기쁨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는 순수한 기쁨으로 여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간에 그 시련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울고 짜고 이렇게만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간에 시련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시련 중에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도 놀라운 작업을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3절 4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시련을 당해야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인내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로 속에, 인격의 영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불순물을 빼내시는 작업을 하실 때, 아이고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막 영광로 속에서 펄떡 뛰어나와 버리면, 그러면은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시련의 영광로 속에 들어 계실 때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뛰쳐나오지 말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고, 또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그대로 남아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련을 그냥 겪는 거예요. 겪어나가는 거예요.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괴롭지요. 막 어떨 때는 미치겠죠. 죽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시련, 인내, 인격. 이렇게 가는데, 따라해보세요. 시련, 인내, 인격. 다시 시련, 인내, 인격. 자, 시련의 결과는 인격인데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내를 못하니까 인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인내하다가 말아버리니까 그 모양 그 꼴의 인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인내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힘들어도 답답해도 죽을 지경이어도 피곤해도 못 살겠어도 주님께서 그 안에 나를 넣어놓으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계실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못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려고 용광로 속에 넣으십니다. 왜 날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날 잘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못 살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잘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잘 살게. 인격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거든요. 인격이 이루어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게 하시려고, 잘 살게 하시려고, 못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시면 또 마음속에서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따라해 보십시오. 잘 살겠네, 잘 살겠네. 여러분 시련을 당하실 때요 지금 따라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잘 살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힘드니까 힘드니까. 못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 아시는 거. 잘 살게 하시려고 인내를 통해서 인격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시련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분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20세기 기독교계에서 최고의 독창적인 사상가 C.S. 루이스. 시련이 뭐냐? 시련이 고통이 뭐냐?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기. 저 확성기는 뭐예요? 크게 왕왕되는 게 확성기죠. 확성기죠. 여러분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잘 지내니? 괜찮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실 때 은혜를 온전히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확성기, 확성기.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러되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막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의 씨가 들어오니까 이 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고백을 하실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왕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시할 수 없더라. 병원에 계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어려움 속에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가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요만큼 살면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듣는가? 제 경험으로는 29연대 29연대가 뭔지도 아무도 모르시는 모양이네. 훈련 받을 때 훈련. 막 시큰 훈련 받고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포터퍼 쓰고 막 엉엉 울 때. 그 군인들이 그렇게 울 때. 교회 가서 설교 듣는데요. 설교 듣는 군인들 중에 좋은 군인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다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야, 참 깜짝 놀랐어요. 힘든 훈련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잘 안 들어오다가 조금 힘들면 몸이 아프거나 조금 힘들거나 하면 말씀이 잘 들어오죠. 쏙쏙 들어오죠. 꼭 나를 향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시련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왕왕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말씀의 열매가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련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요. 폴 브랜드라고요.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한 분이 계세요.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참 귀한 분이죠.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이 손가락이 있었는데, 자, 오늘까지 손가락이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어지는 그 고통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폴 브랜드 의사의 마음이 아프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쥐가 와서, 생쥐가 와서 그 한센병 환자의 손가락을 뜯어먹는데, 발가락을 뜯어먹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폴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느끼게 만들까, 이게 여기 손가락에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데 이게 뭐 몇백만 달러거든요. 몇백만 달러 그 기계 만드는데. 여러분 손가락이 어디 부딪혔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통 느끼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고통 느끼면 그 위험한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아무도 원하지 않아. 다 싫어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센병 잡으니까 그렇더라. 여러분 고통을 당하실 때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아이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반응을 보이죠? 정신 차리게 만들죠?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죠?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게 만들죠? 만드시죠?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이 허망한 것을 느끼게 만드시죠? 젊을 때는 세상이 모두 전부인 줄 알았지만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아, 이 세상 전부가 아니구나. 다음 세상이 있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허물을 느끼게 만드시죠. 고통을 통해서 저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시죠.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인격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통을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잘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아주 굉장히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런 책을 썼어요. 저분의 책을 읽으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을 쓰신 목회자. 그분은 고통은 하나님의 약한 작업이다, 나이트 미니스트리다 라고 했습니다. 밤에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시련의 밤, 좌절의 밤, 아픔의 밤, 눈물의 밤, 원한의 밤, 그 밤에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시고 여러분은 꺾여서 상처를 받으시고 여러분은 괴로워하시고 여러분은 눈물 흘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의 밤에도 인격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깨달음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지만 실제로 여러분 시련을 당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한번 다음 글을 들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느낌이요? 물론 저도 느낌이 있습니다. 증오, 분노, 공포, 수치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을 없애려고 술도 퍼마시고 마약도 하는데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울었는지 기억도 없어요. 저는 눈물이 다 말랐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울기 시작한다면 끝없이 울 것 같습니다. 그런 공포가 제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느낌이 드십니까? 증오, 분노, 공포, 수치. 없애려고 해도 계속 증오,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혈기가 막 올라오고 막 두려워서 감당을 못하겠고 빨가벗겨진 수치를 느끼고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두고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인 아이, 성인 아이. 성인인데 아이요, 아이. 겉으로는 분명히 성인인데 철이 들지 않았어요. 아이입니다, 아이. Adult child.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데 성인 아이요, 성인 아이. 증오 대신에 사랑을 해야 성인이죠. 분노 대신에 온유해야 성인이죠. 공포 대신에 평안을 누려야 성인이죠. 수치 대신에 떳떳해야 성인이죠. 증오, 분노, 공포, 수치, 아이요, 아이, 다 자란 아이요, 성인 아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는 어떤가,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카메라 다 들고 다닙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카메라 들고 다녀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다 찍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찍어요. 다 찍어요. 찍으면서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자꾸 찍어대면서 남들만 찍고 자기는 안 찍어요. 남들만 찍고 자기는 안 찍어요. 성인 아이예요. 성인. 정말 성인다운 성인이라면요, 카메라를 돌려서 자기를 찍는 거예요. 자기를 찍는 거예요. 하, 이건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거. 2011년도가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지? 자기를 찍는 거예요. 자기를. 성인다운 성인, 어른다운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인 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 어른다운 어른, 제자다운 제자, 그런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송구영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첫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건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 의견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 기분도 나누고 그리고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털어놓고 주여 나의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흑암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주하세요. 거주. 어떤 상황에서 주 안에서 거주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그냥 한번 듣고 좋았다. 나가면서 참 은혜로웠다. 목사님 설교 도전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영적이고 또 막 글도 인용하고 하니까 읽을만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유치원 설교가 아니라 대학원 설교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대학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11년 동안 여기서 설교했어요. 여러분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한마디를 뭐 수십 마디 아니라 줘요. 한마디를 붙잡고 그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제가 설교했던 것이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설교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들으면서 그건 내가 했던 말 다 하네. 내가 했던 말 다 하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이 제가 전달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 성도의 심령 속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주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걸어서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펼칠 때마다 얼굴 뜨거워서요. 정말 목사로서 얼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성인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안티크리스천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말이지. 막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그 반응이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기독교 쪽에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지. 성인 아이라, 성인 아이. 예수 믿는 흔적도 있고, 예수 믿는 의식도 있고, 예수 믿는 활동도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인격이 아이라, 철없는 아이라. 성인 아이라, 성인 아이.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면 전도를 안 듣고, 나는 그리스도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난 너희들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간디라는 인도의 대단한 지도자가 산상수훈은 열심히 읽어서 아 이거 최고, 최고다, 최고, 이거 정말 황금률이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 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싫다, 그리스도인들의 꼴이 보기 싫어서 그리스도 믿기 싫다. 저는 깐디의 그 반응이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볼 때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참 다르구나, 나랑 다르구나,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하면서도 정말 저 사람은 칭송할 만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이것을 원하시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서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인격. 여기에 인내라는 것은 시련을 견뎌내는 스태미나입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스태미나가 있어야 됩니다. 스태미나. 스태미나 그러면 추어탕 생각나십니까? 스태미나 그러면 개고기 생각나십니까? 그런 스태미나 말고, 여기 스태미나는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을 말해요.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 스트레스 내성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들 다 보세요. 스트레스 앞에서 꺾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내성이 강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내성을 스태미나라고 그래요. 스태미나. staying power, 머무는 힘. 스트레스 밑에서 머무는 힘이 스태미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옳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근히 극복하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 내성이 강해야 돼. 뭐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돌아서 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때려쳐버라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물러서고, 조금만 더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런 사람 어디에서 지도자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기술이 많아도 그 사람들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내성이 있어야 돼. 인내라고,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금과 같은 인격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시련 속의 지혜. 시련을 볼 때 아이고 이거 날 망하게 하려고 왔네, 날 못 살게 하려고 왔네, 이거 날 또 괴롭히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시련이 많은데 이번에도 이 일을 통해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축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혜입니다. 지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시고 인격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빚어가시는 손길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련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 시련 속에서 이 시련 어떻게 극복할까요? 라고 할 때 그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십니다. 바로. 어떻게 여러분이 이것을 감당하셔야 하는지 지혜를 바로 주십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동안에 고 몇 초 동안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한 여유와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인내를 통한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주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열매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만, 시련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인격이 단련되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의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 속에서 인내를 잘 하시면, 지혜를 얻어서 인내를 잘 하시면 고통의 시련이 인격의 승리로. 화면을 바꾸세요. 맨 끝에. 네. 고통의 시련이 인격의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시련 자체는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서 이 시련을 잘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시련이 인내를 통해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